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중풍병을 고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정과 교회를 베이스캠프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주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였냐 하면 갈릴리 호숫가를 보시면 저 갈릴리 호숫가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뜻은 나훔의 동네,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자주 들리셨고 가버나움을 미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서 참 많이 부르셨죠.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여기에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여기 근처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 레위라고 불리던 마태도 여기에서 제자로 부르셨죠. 다섯 명의 제자를 저 가버나움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직접 신방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큰 세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세관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관에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다, 아주 큰 세관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렇다면 가버나움에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도를 보시면 저게 해변 고속도로라는 도로입니다. 자, 북쪽 끝을 보면요, 이 도로의 시작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가버나움이라고 해서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숫가를 돌아서 하이파, 저 해변가로 들어가가지고요. 텔아비브 저쪽을 지나서 끝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의 카이로, 예전 이름은 멤피스입니다. 저 카이로까지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저기에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지요. 마태는 아주 돈 벌기 좋은 목 좋은 세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재미에 빠졌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마태는 이 좋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제자입니까? 가버나움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도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가버나움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가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백부장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자신의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니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처럼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버나움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이지요?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산입니다. 저 산의 높이는 8,848m인데요.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 산을 처음 사람이 올라간 게 무척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53년에 그 뉴질랜드의 힐러리라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 저 마운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요, 관광객들도 어지간한 등산객들도 준비해가지고 저 산을 올라가요. 오죽하면 저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니 그 사이에 사람들 체력이 늘어난 걸까요? 어떻게 저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쉽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바로 베이스 캠프가 그 비결입니다. 옛날에 이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가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2000m 높이였답니다. 2000m에서 그럼 얼마를 올라가야 되냐면 6500m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가 참 밑에 있었던 거죠. 베이스 캠프를 높이 설치할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베이스 캠프를 얼마나 높은 곳에 설치하냐면 저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5,364m에 에베레스트 산에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얼마를 올라가면 되냐면 3,400m 정도를 올라가면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상까지 높이가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 정복하는 성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베이스 캠프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음식점이 있어서 음식을 팔아요. 그리고 요리사도 있더라고요. 병원도 있어서 애지간한 간단한 것은 이 병원에서 고칠 수 있고 인터넷도 되고 그리고 전화도 됩니다. 심지어는 힘들면 헬리콥터 불러가지고 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산악인들은 여기서 정상 준비를 하지요. 날씨가 좋은 계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는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날씨를 보고서 정확한 그 날씨 정보를 가지고 정상을 갑니다. 그러니 쉽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올라가다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올라가다 폭풍을 만나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올라가면 되지요. 이래서 성공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미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쉴 수 있었고 가버나움에 가면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 삼아 교통이 좋으니까요.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온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온전히 쉬고 계신가요?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찬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돕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고 계신가요? 힘들게 밖에서 고생하다가도 아, 집에 가면 쉴 수 있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드시나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버나움과 같은 믿음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요.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가정이 흔들리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가정이 흔들리면 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이 흔들리면 흔들려요. 가정에서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 뭐 싸우는 소리만 울려 퍼지는 집이 있으면 이 집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흔들려요. 공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사소한 일로 자주 싸우셨어요. 그 집안에 가면 싸우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제가 집에 자꾸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만 돌아다니며 산에 뛰어다니며 뭐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니 그러고서 저녁 때 잘 때 집에 들어오니까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안 했지. 숙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제가 세우고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가 숙제를 단 한 번도 안 해갔어요. 맨날 매 맞았어요. 맨날. 그래도 안 해갔어요. 아직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좀 깼으면 좋겠는데. 가정은 우리의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되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교회 오는 날을 기다리며 왔을 때 이 교회 안에 가버나움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만나면 서로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얻은 힘과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딱 두 개입니다. 직접 만드신 것. 교회하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가정은 소중하고 우리의 교회는 소중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쉴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속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가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친구 있으신가요? 제가 이래 봬도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친구가 있고 미국에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친구도 있고 평신도 친구도 있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친구랑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느껴져요. 왜 그러죠?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친구가 그렇습니다. 기대고 싶은 친구. 친구 있으면 좀 숨통이 트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분들이 있으신가요? 제 인생에도 뭐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친구는 아유 만나지 않는 게 좋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만나서 저 친구는 진짜 내 인생에 저 친구 만난 건 복이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전에 저희 교회 두 번 정도 방문했던 제 친구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대학교 때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고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가면 꼭 만나고요. 대학 때 저는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제 기도를 들은 그 친구는 그러면 내가 니네 교회 장로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국에 살고 있네요. 얼마 전 이 친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년 말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붓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큰 병원 가봐라 라고 하더래요.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던 친구였는데 갑작스레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득히 보내줬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참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믿음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기도 하지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빡빡 머리가 다 빠졌는데 그 사진을 싱긋 웃으면서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친구라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모자를 쓰고 회사를 간대요. 그런데 가발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불편하게 뭐하러 가발을 맞추고 다니냐, 잠시 그런 건데 그냥 모자 쓰고 다니지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만 교회 갈 때 써야 된대요. 본인이 성가대장인데 모자 쓰고 성가대장은 할 수가 없으니 가발을 쓰고 성가대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발을 맞추고 가발 사진을 또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암에 걸렸고 암 치료받는데 성가대장 잠시 쉬면 안 되는 겁니까? 다 낫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죽더라도 성가대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해야 되겠다.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겠다. 제 마음속에 그 친구를 향한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이 친구 성가대장 해야 되니까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달에 이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혈병 완치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 주셨는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아주 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에게는 다행히 네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침대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가 알았을까요? 아마 직접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중한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고 온갖 병자들이 병고침 받으려고 모여든 것이었어요. 이들은 자기의 병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거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의 병이 더 중요한데 아니요, 내가 걸린 작은 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나아야죠.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내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서 이 중풍병자의 침대를 위에서부터 줄로 달아서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죠. 유대인들의 집은 이 지푸라기에다가 흙을 섞어서 집을 만듭니다. 그런 지붕이에요. 그 지붕을 뚫기 시작했으니 뚫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지푸라기하고 흙이 천장에서부터 바닥에 쏟아져가지고 먼지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4절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게 다른 사람들은 안 말렸다 쳐도 집주인은 저걸 보고 있었을까요? 집주인이 말렸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집주인이 저걸 말리고 뭐 어떻게든 줄을 서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말렸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먼지 다 뒤집어 썼는데 이 내 친구들한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내 친구들의 확신이 너무나 컸습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어떤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후에 고쳐줄 생각이었죠. 정말 수고스러운 일이었지만 귀찮은 일이었지만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럴 가치 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치실 뿐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셨냐면요, 일어나서 네 힘으로 일어나서 네 발로 일어나서 네 상, 죽을 때까지 일어날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죽음의 상을 네가 들고 네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중풍병자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는 조금 다른 패턴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꼭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꼭 확인하셨어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꼭 확인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셨고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믿었으면 지붕을 왜 뚫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친구의 믿음으로도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두셔야 하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병에 걸려 기도 못할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는 우리 은혜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 당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힘든 일 있으면 머리에 떠오르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되십시오. 아일랜드 출신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지요. 저분입니다. 청년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할 수 있는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서.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약혼을 했어요. 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요셉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말을 타고 오다가 이제 강을 건너는데 강에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물에 떠내려가 익사해 죽었습니다. 그걸 요셉이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어요.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는데 뭐 강물에 흘러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약혼녀가 너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 내가 여기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나다로 제일 먼 곳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아요. 요셉의 상처는 캐나다에서 점점 씻겨지기 시작했고 나아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캐설린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또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캐설린이 심한 기침이 시작되었고 넉 달 뒤에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요셉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여자들마다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죽어버리니 이거 내가 여자 죽이는 사람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두려움에 집 바깥을 나갈 수도 없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고 결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는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는 예수를 친구 삼아 힘을 얻기 시작했고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가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책상 속에서 시 하나가 종이에 시가 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을 줄을 모를까. 요셉은 평생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잠시 전에 불렀던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베이스캠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쉴만한 베이스캠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위로를 얻는 믿음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베이스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얻은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내 친구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